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대한 불인증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전면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이 합의로 인해 중단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의 협정 준수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중단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란도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과 축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외교부는 어제 북한의 비상주 대사와 자국의 북한 담당 비상주 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신규 비자 발급이나 사업 허가서 발급 등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평양에 상주해온 대사 파견을 중단하고 북한 관련 업무를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뒤 크게 악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 4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일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양대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어제 10년에 걸친 분열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에서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의 관할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경찰력 약 3,000명을 라파 국경검문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파타는 현재 서방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7년부터 200만 인구를 가진 가자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면서 파타와 대립해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오늘 현재까지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은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20곳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4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역시 습도는 낮고 바람은 강하게 불 전망이라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산불로 뉴욕시 크기와 비슷한 19만 에이커 상당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송전선 고장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불을 붙였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보좌관은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관리 가능하며 외교로 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이 북한 고립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불로 보복할 것이라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 발언에 대해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미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rough both its words and actions, threate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불을 붙였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전날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11일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핵무기 대상 협상에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퍼붓는 불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unquestionable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its allie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지만 방향을 바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방어 의지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최대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주장 또한 일축했습니다.
The DPRK has a choic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or the regime will continue to condemn its people to poverty and isolation.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든지 혹은 자국민을 계속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만들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성남 대사는 11일 유엔총회 제72차 회의 3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가 어린이들의 생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포르투갈 정부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포르투갈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s taken by Portugal to increase pressure on the DPRK.
앞서 워싱턴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은 지난 10일 BOA에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적대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회원국 전원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각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관리 가능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예고 없이 등장해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은 없지만 태평양에 있는 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켈리 비서실장은 이 문제는 관리 가능한 문제며 외교로 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켈리 비서실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켈리 비서실장의 퇴진서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해 지난 10일 밤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압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이른바 강압 외교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애쉬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중국을 열애시킨 채 전쟁에 동참토록 돼 있는 한국과 일본과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두면 저절로 안정될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11일 미국 WBU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옛 소련식의 안정된 상황을 맞는 게 아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원하면서도 통치 능력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확실한 억제력과 방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대북 압박 조치의 요구 조건을 연계시키는 강압 외교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강압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이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최상의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은 끔찍한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열애로 취급한 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억제력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 이래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에게 분명한 것은 미국 혹은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군사적 옵션을 예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이 전직 고위관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대북 발언을 보면 분명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느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발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아울러서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트위터를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수사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현재의 대북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비판하고 대북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한 예입니다.
예. 근데 이 행정부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이 발언, 수사들과 조금 뭐랄까요? 좀 온도차가 나는 톤이 다른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예.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외교적 해법에 여전히 강조점을 두면서 군사 옵션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것이 행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화당에서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분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예.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전직 관리들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수사를 비판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게이츠와 리언 파네타,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뿐 아니라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특히 트위터 글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헤이글 전 장관은 아예 트위터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내보내는 강경한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뭐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헤이글 전 장관의 경우는 더 나아가서 북한의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요.
예,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사찰을 전제로 미국이 5-6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전직 국무장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전직 국무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존 케리 전 장관은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예.
콘돌리사 라이스 전 장관은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내에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한 단계란 판단 때문인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아진 우선순위로 인해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북 강경 발언과 이에 대한 이 전직 관리들의 이 평가를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고립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외교관계를 격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한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이 11일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의원,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 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의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원에 법안을 발의한 와그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고 동맹들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들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수를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상대국 외교 공관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대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관련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둥, 즉청 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의원 12명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가 주도한 이 서한에는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딕 더빈 원내총무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이를 비난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지금까지 압박만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외교를 우선시하는 종합적인 대북 전략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북한과의 전쟁에 위험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적 해법을 공개적으로 묵살하며 압박만 가하면 역효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죠.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자로 떠올랐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관측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용해의 부상입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최연의 아들인 최용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 말고도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 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 모두 6개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의 보직이 추가돼 총 8개의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의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최용해가 북한의 2인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분석하는 틀로 보면 확고하게 북한에서 2인자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용해가 당 전문부서의 부장을 겸하게 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당에는 내각과 사법 그리고 사회 전 분야를 지휘 통제하는 22개의 전문부서가 있는데 최용해가 이 중 하나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북한 당국은 최용해가 어떤 부서를 담당하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창현 소장은 당의 핵심 요직인 조직지도부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에 최고 통치자가 겸임했던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함께 겸직하게 된 것은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것으로 관측하는 근거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 주석단 호명 순서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최용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김영남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 이어 네 번째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용해가 당을 책임지고 박봉주가 내각 그리고 황병서가 인민군 잃게 된다면은 조직 지도부를 담당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 조직 지도부를 내줬을까 김정은이가 그만큼 믿을 수 있을까 난 그건 좀 의문인데
조직 지도부장은 당 간부의 인사를 책임지는 요직으로 김정인은 1973년 조직 지도부장에 올라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올해 30살인 김여정이 고속 승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정과 행사 등을 챙겨왔는데 이번에 당의 최고기관인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사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자기 고모 예를 들면 김경희는 66살에 당 그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뭐 1년 5개월 만에 들어갔거든요. 우상화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당정치국 위원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부장 등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맡은 박광호는 외부에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박광호가 8일 열린 노동당 경축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선전선동부 부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데올로기 지도 부분은 역시 좀 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박광호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당 차원에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최용의 리병철과 함께 정경택과 장길성이 진입했습니다. 리병철은 미사일 개발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동시에 된 정경택은 그 배경과 이력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정창현 소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정경택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위상에 기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당대회 때, 7차 당대회 때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을 했는데 그때 이제 11군단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원웅이 국가안전보위상으로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김원웅이 보위상에서 물러나서 총정치국으로 왔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국가보위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선된 인물 중에서 그런 위상을 갖는 사람이 정경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인사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정치국 위원으로 경제를 챙겨왔던 곽범기가 물러나고 태종수, 박태성, 안정수처럼 지방과 실무 경험이 많은 경제관료들이 대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다시 정창현 소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수 경공업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경공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관료를 부위원장급에 새로 포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대체로 보면 9명에서 11명으로 부위원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대체로 한 4명 정도가 경제부서이기 때문에 경제 쪽에 좀 더 당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라고 말합니다.
He would want to be bringing into higher positions of power.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 등 70, 80대 고령인 2세대 인사들이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반면 50, 60대 인사들이 대거 노동당 핵심 부서로 진출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정치국 구성원의 26%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44%와 전문부서 부장의 39%가 교체됐습니다. 반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거듭 강조되는 등 정책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일상에서 남북 통일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17 통일로 행사인데요. 톡톡 튀는 발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가족 등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머리 대고 이 정도 크기에서 잡아
있다.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 번 더.
원한다.
좋았습니다. 자판기 설정해주세요.
진행자가 손에 든 휴대폰의 성냥 측정기 바늘이 통일을 외치는 소리에 크게 요동칩니다.
아버지 통일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네. 70년 동안 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치.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아버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염원을 데시벨을 측정해서 저희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정말 북한까지 들릴 수 있을 크기로 그렇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8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의 입에서 갑자기 절규에 맺힌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립니다.
준비 시작!
15살에 신이주에서 서울로 피난 와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지 못해 한이 맺혔어요.
자, 마지막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큰 소리로.
통일을 원한다.
아,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자판기 작동.
이곳은 평화로 2017 행사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일 관련 공공학술기관, 민간단체, 탈북민과 이산가족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나눕니다. 통일부 김정성 행정사무관은 BOA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내 일상의 문제로 생각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 미래를 주제로 특별한 좀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요.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통일박람회 행사로 2015년, 2016년 두 번 개최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대운 60개 이상의 부스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1km 거리의 고가를 걸으며 한반도 종단을 체험하는 공간, 평화통일 뉴스를 가족이 직접 제작해 방송까지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한 천막 앞엔 시민들이 탈북민을 뜻하는 통일의 마중물, 통일의 동반자, 먼저 온 통일이란 표어를 들고 줄을 길게 서서 즉석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통일을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저희 사진 포토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행함으로 피켓을 들고 행함으로써 저희가 통일을 염원한다라는 기원한
주제의 특징을 좀
강조합니다. 서울역장 제복을 입은 채 걸어다니는 두 참가자는 얼굴이 없고 목도 없습니다. 대신 가슴엔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이란 표어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저희 이게 통일을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목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보통 많이 기다리다 목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 컨셉으로 해서 저희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통일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획한 이 부스 옆엔 서울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표와 유라시아 지도를 담은 엽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 가지고 분단을 극복하고 대륙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티켓입니다. 지금은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를린 티켓을 하나 딱 받으면 아,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부스엔 통일을 가로막는 벽돌을 맞춰 넘어뜨리는 비석치기 놀이, 북한 지도를 맞추는 퍼즐 게임, 평화의 바람을 염원하는 평화 바람개비 만들기, 평양에 가는 열차표를 직접 전통 방식으로 찍어보는 체험 코너 등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감귤 보내기 협력 사업을 펼쳤던 제주도는 직접 감귤을 갖고 서울로 올라와 통일 이행시를 짓는 시민들에게 감귤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목처럼 감귤 향기를 타고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통일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하고 있어요.
평화로 2017 행사엔 탈북민들도 참여해 직접 재배한 북한식 고구마, 버섯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시식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특별하죠. 많이 와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와서 열렸으면 하는 심정에서 왔어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이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휴대폰의 앱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통무 앱이라고요. 북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단어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에요.
남북한의 다른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해 실제로 만든 빗장을 여는 행사, 통일 감수성을 선소하는 행사도 신선하다는 평가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봐야 통일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빗장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예,
직접?
예, 예. 빗장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함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통일 감수성이라는 건데, 제가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혹은 가치 들에 대해서 저희가 8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평화, 공감, 반차별, 통합, 소통, 반편견, 협력.
넓은 빗장을 열고 통일 감수성을 배운 시민들은 북한인들에게도 그런 마음 자세로 다가가겠다고 선서까지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바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 감수성을 키워가기를 약속합니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케냐인 엘비스 씨도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통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I think if the two countries came together and worked together, then actually Korea.
엘비스 씨는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고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미 그런 능력들을 한국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통일을 목 빠지게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합시다. 목 빠지게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서 통일합시다.
이날 행사장엔 통일이 노년 세대의 전유물이란 통념을 깰 만큼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올라온 고등학생 강건구는 다양한 체험과 남북한의 공통점들을 보면서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다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것도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보는 뭐 만화책이나 그림책, 교과서 이런 것들도 보고, 음식도 뭐 우리랑 먹는 거랑 사실 뭐 재료는 같지만 메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 어떻게 다른지,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그 윷놀이 같은 것도 사실 가랑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콩잇도 우리 놀이라는 게 참 빨리 그냥 통일돼서 우리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 2017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대이란 전략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5년에 맺은 핵 합의를 불인증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구속이 최장 6개월 연장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건강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예.
예, 이 소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이란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45분에 이란에 대한 새 접근법을 밝히는 연설을 하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란 정부가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걸 멈추도록 요구하는 일에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오늘 연설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이 문구만 들어도 오늘 연설이 상당히 이란에 대해서 강경할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연설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이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맺은 핵 합의를 불인증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핵합의를 불인증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란이 이 핵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서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예.
예, 이번 주에 새로운 90일 시한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이 핵합의를 지금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합의의 모든 조항을 이 기술적으로 지켜왔다고 보고 있지만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데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고 또 헤즈볼라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 테러 분자들을 지원하는 등 핵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핵합의가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어서 허점이 많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합의를 불인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의회가 이 불인증 보고를 받게 되면 60일 안에 핵합의에 따라서 풀어줬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제재를 다시 가할 경우 결국 이 핵합의는 파기되는 셈인데요.
네.
예,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관련 보도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 찬성하는 의견이 적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불인증 조치를 바탕으로 이란과 핵 합의를 재협상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60일 동안 논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파기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최악의 협상이었다면서 파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예. 예,
하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는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합의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예.
예,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 등 미군 수뇌부를 백악관에서 만나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핵합의 재협상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주요 매체들이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이란은 핵 합의 이후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운영해 왔다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거라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최근 강요 회의에서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미국 측에 사전 경고했습니다.
예.
예, 또 핵 합의를 재협상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핵 합의는 미국하고 이란만 맺은 게 아니라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든가 여러 관련국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핵 합의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 정부가 먼저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예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 합의는 이 국제 핵 비확산 체계 수호 또 중동 평화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유관 각국의 합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예, 또 역시 합의 당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번 주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핵 합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됐군요.
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재임 중 측근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18개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요.
예.
예, 법원이 오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더 구치소에 머물면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예,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뭔가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기소된 게 지난 4월 17일이었는데요. 범죄 혐의자를 감옥에 붙잡아 두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구속은 최초 영장 발부 시점부터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국 관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만료돼서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추가 구속 영장을 예.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집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재판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으로 이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이 자유한국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황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은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지난달 말에 보도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탄원의 요지입니다.
예.
예, 관련해서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적합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죠. 이른바 오바마케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걸 폐지하려는 뭐 여러 그동안의 의회에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무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군요.
네, 바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건강보험법 개혁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석한 가운데 현행 오바마케어의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 행정명령이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낮은 가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후생부, 재무부, 노동부 등 이 연방기관들이 행동을 취할 걸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보험회사들이 혜택을 줄이더라도 좀 더 싼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예.
예,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혜택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라든지 출산 등의 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저렴한 보험 상품을 이제 내놓으면 이렇게 경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 값도 내려가고 뭐 이런 발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중소기업들은 연합체를 형성해서 주 경계를 넘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합해서 이 건강보험 회사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예.
예, 그런가면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도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의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실제로 국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필수 항목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싼 가격의 보험 제품을 구매해도 되니까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만족스러운 변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예, 하지만 이 나이가 많고 또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걸로도 보이는데요. 보험회사가 혜택이 많은 보험 상품에 대해선 보험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싼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주요 혜택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보험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예, 변경된 내용이 실제 이행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예.
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국민공청회 또 이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놓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비싸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만든 건데요.
예.
예,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신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예.
예, 하지만 이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국민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연방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됐다면서 폐지를 줄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4차례나 통과가 무산됐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7도, 남포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 신유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1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 용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8도, 개성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사리온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4도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대한 불인증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전면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이 합의로 인해 중단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의 협정 준수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중단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란도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과 축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외교부는 어제 북한의 비상주 대사와 자국의 북한 담당 비상주 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신규 비자 발급이나 사업 허가서 발급 등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평양에 상주해온 대사 파견을 중단하고 북한 관련 업무를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뒤 크게 악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 4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어제 10년에 걸친 분열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에서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의 관할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경찰력 약 3,000명을 라파 국경 검문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파타는 현재 서방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7년부터 200만 인구를 가진 가자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면서 파타와 대립해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오늘 현재까지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은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20곳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4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역시 습도는 낮고 바람은 강하게 불 전망이라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산불로 뉴욕시 크기와 비슷한 19만 에이커 상당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송전선 고장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초 베트남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오늘 현재 적어도 54명이 숨지고 39명이 실종됐습니다. 베트남 재난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호아빈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317채가 무너졌고 약 3만 4천 채가 침수 또는 파손됐습니다. 또 약 5만 에이커 상당의 논이 피해를 입었고 동물 18만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홍수가 최근 몇 년 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